크리스마스인데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연결된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선을 베풀고 병을 고쳐주고 하는 굿맨, 좋은 사람은 사람들이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배드맨, 나쁜 사람이죠. 사람들이 욕하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거 보니까 굿가인 아니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인데 로마 제국에서 가이사 아구스도니까 방송인들이 가이사 하니까 모르더라고요. 시저입니다. 센서스를 했어요. 호구조사를 했는데 세금을 거두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식민지역에 택스를 많이 올리면 착취가 되기 때문에 보통 폭동이 일어나요. 조직적이지 않고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죽음이에요. 폭동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의 백그라운드죠. 그런데 이 백그라운드는 양념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황제라든지 정치, 경제, 월스트리트라든지 전쟁 같은 거 이런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누가복음은 이 황제 이야기를 넣었어요. 황제 이야기를 빼면은 예수님의 탄생 메시지가 실종이 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정치와 전쟁, 경제와 세금, 제국 이야기 여기서 탈출하는 거 아닙니다. 이 악이 지배하는 무질서와 폭력과 압제와 공포의 시대 여기에 하나님께서 진입하시는 스토리입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들어오시면 단순한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영성을 고양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구상 다른 한 모퉁이에 준동하는 악에는 무관한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것은 그 대가와 비용이 너무나 엄청나고 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주면요. 이사야 60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훼의 혹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시적인 언어예요. 그 히브리어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라임이 아주 잘 맞는 히브리 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유대인들한테는 하누카라고 셀리브레이션 하는 날입니다. 하누카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가 있기 전에 그리스의 파워가 와서 삼키고 있을 때에 그 성전을 모독한 사건이 있습니다. 돼지 머리를 가지고 와서 성전 위에 이렇게 얹어놓은 것이죠. 그 제사장들과 거기 관여하는 온 유대인들이 자기의 죽음보다도 더 수치스러운 것을 당했기 때문에 봉기가 일어나요. 그래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은 게릴라 전투를 아주 잘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릭 엠파이어의 군인들을 다 몰아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죠. 성전을 회복할 때 돼지머리 있는 걸 다 치워야 되고 거기에 촛불 하나 간다는 거죠. 그런데 본래는 하루만 타게 되어 있는데 기름으로 되어 있는 등불이라고 하십시다. 또 뭐 넣어라라고 하는데 그게 8일 동안 계속 탔다는 것이죠. 미러클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을 올필한 그런 사건을 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이거와 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가지고 그 빛이 온 세상에 비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8일 동안 계속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 촛불 8개 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하누카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성탄절이 이렇게 겹치는 것은 굉장히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메시지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시고 이 세상에 밝은 빛을 주시는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의 성취로 계속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 복음으로 돌아와서 2주 전에 제가 마리아의 송가 찬양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고 오늘은 이 땅의 샬롬에 대해서 땅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누가 복음을 읽으면 세 신분이 나옵니다. 목자들, 박사들, 헤롯 왕이 나오죠. 목자와 박사 이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크게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셀리브레이션 하게 해주는 그 원조들이죠. 그러나 동시에 헤롯 왕은 유아 학살 사건, 살해 사건의 그 역사적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급하기를 좀 주저하죠. 크리스마스 절기는데 어떻게 학살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헤롯은 로마 쪽에서 부여받은 꼭두각시 왕으로서 그 영광과 로마의 영광과 로마의 그 평화, 로마의 안정을 도와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제자는 이것을 같이 놓았다는 것이죠. 같이 보여주고 있는 그 사건과 함께. 무슨 말입니까? 비록 로마는 헤롯을 통하여 지배하는 그런 역사적인 방향이 이미 잡혀져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역사의 방향을 다른 식으로 바꿔버린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얼마나 악한지는 우리가 잘 알죠. 자기 아내 그 처남 아들까지 죽인 사람입니다. 로마에 봉사하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소문이 하나 들려오죠. 예수가 탄생했다, 즉 왕이 탄생했다라는 소문을 박사들로부터 받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또 내 라이벌이 또 생겼다. 나의 영도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통탄해 마지 않았던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는 지브롤터에서 예루살렘, 지금의 지중해를 다 끼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 영국까지 개척한 엄청난 광활한 제국입니다. 이때까지 없었던 그러한 로마 영광이죠. 그리고 그것은 평화라는 단어 하나로 집약될 수 있는 역사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런 말이 있어요. 제국의 지배이익과 신격화된 황제의 영광에 배치되지만 않는다면 아우구스투스는 평화를 주었다. 이거 해설을 해봐야 돼요. 해설. 인간이 건설한 제국의 구조란 절대 권력, 애매모호하죠.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의 정점에 있는 한 인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인간이 베푸는 호의를 받는 자에게 평화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누가라는 작가를 통해서 글을 쓸 때에는 팍스 로마나의 리얼리티, 그 실체를 일단은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한테 섬기고 그 왕을 섬기면은 그 섬기는 사람한테 글로리가 된다라는 그런 랭귀지가 이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그것을 아니야. 그 한 사람은 황제가 아니고 말구에 태어나신 어린 아기 예수님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증명을 해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아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구나. 이게 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공부를 해야 돼요. 절대 권력을 소유한 그 한 인간이 손가락 하나로, 그 당시에는 이런 반지를 껴서 칙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1500마일 떨어진 곳에 젊은 부부가 위험한 여행을 떠나야 하고 길에서 영안에 들러가지고 급하게 아기 하나를 출산하게 한다? 이게 누가의 관찰입니다. 한 작은 마을에 태어난 아기는 히브리 옛 선지자들이 언급한 메시아, 킹,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기의 탄생에 천사가 나타나서 영광과 평화를 노래한다지 않는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Glory and Peace는 로만 랭귀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로마 제국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언어로 도발적이고 도전적으로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언어는 오리지널은 하나님 것이죠. 오히려 시저가, 가이사가 그 언어를 잠시 강탈했을 뿐입니다. 어찌됐든 이 땅의 평화와 그 완전과 회복, 시저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패러디, 이 역설을 기가 막히게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리얼리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춰서 봅시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봉독했던 미가서 5장. 누가가 우리를 일깨우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다야, 유대 족속 중에 작은 에프라다의 베들레헴아,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배출할 거야. 여기서 크리스마스 분위기 확 나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제를 봐야 됩니다. 그가 오실 왕이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위엄을 의지하고서 그 양떼에게 먹였어. 그들로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다.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트루 킹이라면 그는 이 세상에 힘과 영광과 평화를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 한 나라의 그 파워가 뭐냐? 말구유 위에 있다는 것이죠. 왕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광이 뭐냐고요? 시저가 앉아있는 황제의 자리, 헤롯이 앉아있는 그 왕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영광입니다. Peace, 평화, 평강은 어떻게 해요? 돈 많은 귀족들이나 그런 부유층으로부터 평화를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고 죄인들에게 주는 평화, 평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upside down이라고 기존 통치 개념을 뒤집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기존 통치자들한테는 엄청난 도전이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평화는 인류 공통의 은혜이죠. 평화조약도 하고 태평천국을 우리가 논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없음, 다툼이 없음. 그러나 그 평화는 더 어떤 나은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샬롬이라고 이제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신약에서 헬라 말로 또 에이레니아라고 말로 쓰는데 돌이 있는데 성벽을 건축합니다. 돌이 하나 빠지면 뭐 뻥이 뚫려 있는 것이죠. 구멍이 없이 촘촘한 성벽을 샬롬이라고 해요. 빠진 돌이 없다는 말이죠. 샬롬은 낱낱이 돌이 완성된 조각조각들로 된 복합체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된 혹은 완전하게 됩니다. 샬롬은 본래 그런 뜻이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언어로는 그냥 안부죠. 안부를 묻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다윗 형님이 이제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이 샬롬으로 인사를 했어요. 아무 일 없으시느냐고. 그러나 그 전쟁터에서 무엇 하나라도 삐끗해가지고 전쟁에 패한다든지 하면 이것이 마치 성벽에 있는 돌이 하나 빠지는 것 같죠. 샬롬이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샬롬이 없으면 샬롬이 있음으로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샬롬을 명사로 말하지 말고 동사로 한번 사용해 봐야 되는 것이죠. 샬롬이 오게 하라. 샬롬이 오게 하라. 온전하게 하라. 회복하라 라는 뜻이죠. 솔로몬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냥 우리는 솔로몬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샬롬하고 연결이 잘 안 되시죠? 예, 솔로몬이 샬롬이에요. 솔로몬에서 몸을 다 베풀면 남는 자음은 전부 다 샬롬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다윗에게는 샬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장면 스토리는 반드시 순서를 보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후입니다. His sin was forgiven. Then his son was named after Shalom. 그러면은 우리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 샬롬을 가져오는 그런 일을 했다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지. 성전을 건축해 이것을 샬롬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의 왕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샬롬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 각종한 사명이 있었는데 솔로몬 이후의 왕들 솔로몬 자신의 죄로부터 비롯했거니와 이스라엘의 수많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불행하기도 샬롬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강, 샬롬이 오기를 그리고 거기에 왕자를 또 붙여서 평강의 왕이 다시 오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통치가 영원한 샬롬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샬롬의 언약을 맺을 때가 모든 악한 것을 바르게 하고 깨진 것을 치유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샬롬의 도래로 선포된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평강을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오셨습니다. 단순한 명사 샬롬이 아니고 동사 평강을 줌 나의 평강을 내게 주노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망가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 회복된 샬롬을 주장했습니다. 우리 인간 창조주 하나님과 망가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온전하게 회복되어야죠. 이것이 샬롬의 언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는 평화, 봉성과 되어있죠. 주님은 평강이시, 평화이시. 나는 온전해야 하지만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샬롬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샬롬을 우리에게 주신 방식은 자기 생명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는 방식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샬롬을 창조하라고 부름받았는데 그러한 명을 받은 사람은 스스로가 그러한 샬롬을 주시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선교지 교회에게도 마찬가지로 샬롬을 권합니다.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으며 겸손과 인내를 요구하는 고통으로 묶은 하나됨을 유지하라. 평화의 백성됨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삶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천지 만물을 화목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 화목이라는 또 다른 단어인 화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돌아오십니다. 자기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세상을 다스릴 때 한 장소를 예루살렘이라고 합시다. 그 예루살렘 시티를 거점으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처리하실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화목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을 하시는데 도장을 이렇게 탁 찍어야 되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냥 도장 찐다 생각하면 되는데 비준한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세 개 부분을 이 샬롬의 언어로 바꾸어서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샬롬은 죄의 문제를 처리해주는 reconciliation이에요. 샬롬은 이 세상을 망가진 세상, 이 자연 그런 것을 restoration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예수님의 샬롬만이 하나님께서 ratify, 하나님께서 한번 도장 찍으면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은 이제 변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샬롬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이기도 하거니와 우리들의 프로젝트이고 간단한 명사의 샬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우리는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샬롬을 전해야 하는 그런 노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다툼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란 그것이 우리의 삶, 관계 혹은 우리 세상 안에 있는지 없는지 깨진 것을 가지고 온전하게 회복하는 작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풍성한 의미입니다. 우리 이 시간 성찬식을 이제 그냥 하면서 말씀을 계속 듣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크리스마스에 멜기세덱 이야기하는 것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의미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와왔다고 되어 있죠. 이게 좀 장면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쳤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다섯 왕들하고 전쟁을 쳐서 다 이겼어요. 아브라함한테 어떤 한 왕이 나타나는 멜기세덱이에요. 멜키라는 단어하고 제덱이라는 단어를 분리를 했어요. 제덱은 짜다크라는 그런 히브리 말에서 나오는 righteousness, justice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멜렉 혹은 말라기 할 때 말락, 멜렉 이런 건 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살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렘. 근데 이 살렘은 본래 예루살렘의 다른 말이에요. 지지난주일에는 이스라엘을 가지고 설명을 좀 했는데 예루살렘도 이 살렘이라는 그 평화의 도시라는 그런 의미가 그냥 뭐 시적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평화라는 그 의미가 의지적으로 집어넣은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이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에서 왔습니다. 평화이라는 거예요. 이 샬롬은 성벽 쌓을 때 빠진 돌이 없이 아주 완전한 온전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가지고 성찬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의 주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도발적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유월절 같은 데에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일을 하셔야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합니까? 아마 성찬식 하면서 이 멜기세덱 이야기하는 소리 많이 못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심은 모세의 율법 이후에 제사 제도를 뛰어넘는 그 이전의 원형, 그것을 가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이제 읽어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우리 멜기세덱에서 굉장히 길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멜기세덱한테 왜 가서 예수님을 비유하냐 이거예요. 그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보통은 우리 예수님을 비유하고 비교할 때는 모세, 율법,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는 제사 제도가 있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 희생으로 죽으심이라는 그런 설명 우리가 많이 듣지만은 그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오리지널로 올라가신 것이죠. 멜기세덱 의의 왕 하나님과 방불한 우리 인간보다는 한 차원 더 높으신 분이 오셔서 아브라함한테 축복하기 위한 것이죠. 축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들한테 나눠주죠. 즉 제자들한테 나눠주죠. 축복하십니다. 멜기세덱의 그런 프린시플을 따르신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의의 왕이십니다.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하는 구약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십일조는 원래 다른 지파에서부터 받지만 아브라함 즉 레위 지파로부터 받습니다. 고로 제사장의 원형으로서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나왔다고 히브리서 신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더 나은 제사장, 히브리서 랭귀지로는 better priest. 또 또 레위 제사장은 해마다 제사 드리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죠. 그리스도는 한 번이면 족하다. 이 한 번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자주 사용할 수 있어야 돼. Once and for all 이렇게 사용해야 돼. 한 번이면은 for all이라는 것이. 또 레위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또 하느냐? 우리는 just a celebration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override 하는 것이. 그것은 뭐 우리가 잘나서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celebrate, 기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